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적을 쭉 나열을 해도 아마 저도 다 외우지를 못해요. 많이 있어서 다 외우지를 못하는데, 뭐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든가, 물리를 걸어가셨다든가, 가끔씩 성경 퀴즈 대회에 잘 나오는 성경 퀴즈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는 가나에서 그 물을 가지고,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던 사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또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든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든가, 또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 그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 중에, 아니, 그 모든 기적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저자들이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만질 수 있었고, 같이 밥을 먹고 호흡하고 있고, 마리아나 요셉이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도 형제들도 태어났거든요. 자녀들도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자라났던 형제들은, 아니, 같이 우리 밥 먹고 놀고 뛰어놀았던 바로 그 형인데, 그 오빠인데, 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람인 거는 확실해요. 사람인 건 확실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강조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사건이에요. 그냥 마리아가 아니죠.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던 이 사건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강조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징조를 주신다라고 했던 이 징조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선지자가 있었다면 선지자들까지, 그들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보고 바로 무릎을 꿇고 경배했어야 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하고, 그리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목자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내일도 그런 설교를 하겠지만,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지서가 가르쳐 주고 있는, 예언서가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사건이 등장을 했을 때는, 발생을 했을 때에는 경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가지고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착각은 안 하실 거라고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고대 국가들은 그 국가가 시작하게 됐던, 건국하게 됐을 때의 상황을 신화로 꾸며놓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군 신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신라의 박혁거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슨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고대 국가들이 그런 신화를 갖고 있는데, 그냥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로마가 같은 경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신화들이 있습니까? 제우스 신화가 있고, 그리고 아폴로 신화가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은 하늘의 신이에요. 그리스의 신으로서 하늘의 신인데, 이 하늘의 신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그래서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마 엄마 이름이 레아인가 그럴 거예요. 그 엄마도 신이고 아빠도 신이고 신과 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제우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도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신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와 같은 신화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탄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하는 것을 다시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야기가 우리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믿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다섯 가지의 원칙을 정했는데요. 그거를 다섯 개의 오직, Five Sola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경, Sola Scriptura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건 자체는 우리가 아니까 더 이상 성경 자체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놓고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인성과 신성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 사이에서는 참된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에 오염되었다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보면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립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죄의 삯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그냥 구원은 안 돼요. 공짜로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래서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동정녀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신 것을 증명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는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대속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번 주간 동안에 지난주군요. 지난주 동안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몇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아티클 중에서 하나를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스티브 라슨이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 밸리 쪽에 가면 조금 위쪽에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고 존 맥아더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메스터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의 교수님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세요. 스티브 라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절기를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탄절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라고 해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진정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그렇고 그렇게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공의를 실현하신 장소가 어디였냐면 십자가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전해드렸던 말씀과 연결하고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공의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오늘 7장 14절에 이런 약속을 하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살고 찬송하면서 살고 겸손하게 삽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을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이번 성탄절도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가족을 만나고 함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식사하고 하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입니다. 복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성탄절을 허락해 주셔서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었고 사랑 가운데서 살게 되었고 공의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우리가 늘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